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 사람보다는 우리 집에 있는 개를 더 좋아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분이 집에서 키우는 누렁이 이 개를 게장국을 좀 해먹고 싶어서 산으로 끌고 갔어요. 그럼 막 개는 두드려 패야 된다고 해가지고 멍석이 말을 두드려 패려고 하는데 패는데 개가 그만 목줄을 끊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주인이 뿌리나고 너무 개그면서 화를 내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그 개가 집 문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치면서 주인을 맞이하고 있어요. 주인이 뭐라 그럴게요? 내가 이제 이 개를 잡아먹으면 개 아들놈이다 그러면서 개를 끌어안았어요. 우리가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 들고 싸우지요. 개는 죽이려고 해도 아 그렇게 그 순간이 지나니까 그만 꼬리를 치면서 주인인데 안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개를 더 좋아할 수밖에. 사람과는 늘 좋은 관계 맺기 힘들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관계가 멍멍이, 저는 개를 안, 어릴 때 외에는 안 키워봐서 이제 어른이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관계를 맺는 대상이 개라면 참 달라집니다. 나의 기분과 내 감정이 상관없이 개는 언제나 꼬리를 치면서 가장 반갑게 나를 맞아줍니다. 개도 이제 꼬리 치는 게 다르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친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친 거하고, 이게 좋은 사람을 대할 때는 저도 누가 연구했다 그러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개꼬리를 흔들고, 원수가 오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개꼬리가 흔들린답니다. 누가 연구했어요, 그거? 대학교에서. 저는 뭐 왼쪽으로 치는 오른쪽으로 비슷하던데, 다. 그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개를 키우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서 개 키우는 개의 숫자가 아동들의 숫자보다 많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미국은 개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많아요 개가. 염세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 아시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영하의 날씨에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하는 고슴도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날씨가 춥기 때문에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꼭 붙어있지만은 그러나 고슴도치가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찌르게 됩니다. 그 상처가 나고 그 상처 때문에 이내 곧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추워서 다시 가까이 몸을 맞댑니다. 몸을 맞대고 있으면 또 가시가 찌르는 바람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붙었다 떨어졌다 반대네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런다고 그래요. 바로 이게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이 비유는 미국 땅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이 지낼 때는 간이라도 빼어줄 듯이 모든 것을 나누어주지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멀어집니다. 멀어져서 소원하게 지내면 다시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 때문에 가까워지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에 서로에게 찔려서 마음에 상처가 나고 상처가 나면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외로움이 생기면 가까이 가고 그러다가 상처가 나면 멀리 가고 이것이 보스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맺어지고 지속되었던 좋던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 무슨 감정이 생기나요? 분노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고 그런 적대감이 생겨나지요. 이게 분노와 미움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입니다.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도 이 관계가 파괴되어져 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된 자는 어떻게 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해라는 낱말부터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화해가 뭘까요? 영어로는 reconcile이라는 단어 사용하죠. 명사형은 reconciliation. 오늘 본문 속에는 화해라는 낱말이 네 번 나오는데 그 중에는 두 번은 화해하다는 동사의 분사형이고 두 명은 두 번은 명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원래는 화해인데 이 번역 개역성경은 화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그 헬라어 단어는 그 화해라는 의미입니다. 화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두 당사자 간의 다툼과 싸움과 분쟁을 거치는 일을 화해라고 합니다. 두 당사자 간의 관계가 금이가 있고 깨어지고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화해라고 말하죠. 금이간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는 친한 친구들 혹은 가족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화해라는 단어는 가정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사이가 오해가 생겨서 관계가 틀어지는 일을 불화라고 하고 그것이 해소되는 것을 화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어요. 자꾸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를 대가족이라 그러는데 대가족 아니에요. 소가족이에요. 아버지와 아들로 되어 있는. 단지 숫자가 많을 뿐이에요. 숫자가.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몇 억이요? 16억. 가정에 12명만 돼도 이름 다 기억 못해서 1번, 2번, 3번 이래 부르지요. 애들이 많으면. 이름 다 기억 못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16억 되는 사람들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참,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해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부부 간의 싸움 중에 갈등 가운데 좀 더 거창한 낱말을 쓴다면 전투 중에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런 긴장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은 그날이 석 달이든 한 달이 되든 아니면 짧게는 사나흘이 되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 온 마음과 온 에너지가 싸움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회사일도 직장일도 공부도 집안일도 손에 잘 안 잡히게 됩니다. 어떻게든 빨리 분쟁과 다툼을 끝내고 마음과 영이 쉬고자 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회자 집안도 부부가 말을 안 한 지 석 달 부부가 아유 그날 돌고 같은데 그런데 석 달도록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다네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있어요? 석 달? 저는 며칠만 돼도 내가 막 돌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숙이고 들어가는 게 수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남편들 잘 들으세요. 남편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뻗쳐봤다 좋은 거 하나 없어요. 집에서 쫓겨나지. 근데 요 자존심, 이 쫀심이란 것 때문에 화해가 바라는 만큼 빨리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한편이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 칼로 물베기 보셨죠? 쓱 되면 다시 탁 붙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늘 하는 소리가 야야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늘 싸우면서 그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에 높은 장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장벽은 적대감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담벼락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가 벌어져 버렸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범죄는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마음에 심각한 데미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뭐랄까요? 하늘에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하늘로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부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지은 죄에 부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 인생들의 머리 위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의 벌 내리고 하나님 아들 딸들에게는 벌을 안 내린다. 천만에 그거 틀린 이론이에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항구열하게 죄와 죄를 지은 인생들에게 벌하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까? 이 화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수동형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화해하시다이지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해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화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 인생들과 화해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죄지은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서 화해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과의 화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전적으로 피해자이고 우리들은 전적으로 가해자들입니다. 우리들이 짓는 모든 죄가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상 숭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거나 하는 것만 하나님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짓는 모든 크고 작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악들이 그리고 혹은 반사회적인 모든 죄악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괴롭힌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인간 세계 속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죄를 저 하늘 위에서 눈뜨고 이렇게 쓱 보고 계시는데 인간이 짓는 하나님을 대항한 죄악이나 대인적인 죄악 모두가 우리의 하나님을 찌른다는 거 아세요? 눈은 우리의 눈이란 거는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화가 그 자리에서 납니다. 그건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기 때문이에요. 엄마와 딸 사이에도 딸이 실수가 눈을 탁 건드리면 엄마가 빡 화를 냅니다. 왜? 눈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내 지은 죄가 하나님의 눈을 찔러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피해만 보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해자인 나를 찾아오셔서 교제의 악수를 내미는 게 화해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가해자인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손을 내밀면서 그 죄 없던 걸로 합시다 하면서 교제 약수 내밀 수 있나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죽도록 팬 다음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 사건 어떤 것으로 합시다. 피해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용서하려고 하다가도 뚜껑이 열리겠지요. 아니 나를 팬 놈이 와가지고 화해하자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나 돼요? 안 되지요. 자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서 내가 예수 사랑 때문에 이 사건을 없는 것으로 덮으십시다 하고 화해 악수를 요청하면 가해자는 뭐예요? 아, 이게 웬 떡인가? 선대미잖아요, 바로. 그래서 화해 제의를 받아들일 수 있지요. 그쵸? 하나님이 피해자에 오셔서 선내밀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화해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로 하나님과 내가 화해되어졌다. 수동이 수동태. 화목이라고 번역했지만은 화목보다는 뭐라고요? 화해라고 써야 됩니다. 번역을 해야 합니다. 화해하다는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말씀에도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화목보다는 화해로 화해하시고라는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 일어난 화해는 전적으로 피해자인 하나님이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나에게 우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런 화해가 일어났지요.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숨었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지요. 뭐 하면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 아닙니다. 숨었어요. 두려움에 오돌오돌 떨면서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화해하시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화해가 일어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별다방일까요? 아니면 맥도날드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생들 간의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 어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과 인생들 간의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알라신 안에도 일어날 수 없고 공자 안에서도 일어날 수 없고 석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나 철학으로도 하나님과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18절,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들과 그리고 세상과 화해를 이루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에이전트로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 화해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했고 이 강단에서도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지은 인생들에 대한 자신의 적대감을 철회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쏟아져 부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러면서 흐르는 그 피가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 피가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우산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해되는 그 큰 역사는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단 한 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점진적으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영단번에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사건, 그걸 통해서 영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효력은 영원까지 지속되는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룬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뭐길래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십자가, 이게 무슨 일이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져 내렸던 진노를 철회하셨나요? 십자가는 참 신비합니다. 지금도 참 신비해요. 너무 신비해요.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 나이 30살이 된 유대인 랍비가 죄라는 걸 뭔지를 모른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죄를 모른다는 것은 죄를 경험적으로 지어보지 않았기에 모른다는 의미예요. 우리 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지어봤잖아요. 이웃에게 거짓말하는 거, 이웃을 한 대 찌받고 이웃이 갖던 게 슬쩍 빼앗고, 이거 다 죄잖아요. 경험해보고 알잖아요. 예수는 몰랐다. 왜? 그런 행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몰랐다는 의미예요. 백치 아니에요, 예수님. 그 죄만은 우리들을 의가 되게 했습니다. 그 수많은 죄악들을. 죄와 의가 십자가 위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마켓이에요, 마켓.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의가 거래된 것입니다. 참 부당한 거래지요. 그러나 그런 거래가 성립된 것이 2000년 전에 골고다 또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는 장소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해는 성취되었지만 그 화해가 나에게 실현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전부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화해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도 누가 하시나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세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요청하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돼요. 구원이 얼마나 쉬운 거예요. 무슬림이 안 되면 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슬림이 저 하늘에겐 알라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행 무지하게 하잖아요. 우리 그거 해야 구원받는다며, 구원받는 사람 대단해요. 얼마나 쉬워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아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야겠다. 이 몸은 그냥 들어가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을 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 말이에요. 아마도 무슬림 같은 데 가서 진빵나게 고생을 해야 고행도 해보고 금식도 한 달 동안 1년에 한 달이에요. 뭐예요? 그 무슬림이 하는 한 달 9월달부터 시작하지요. 아이고 그 안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눈이 촥 들어가는데 한 달 동안 그래야 천국 간다는데 못하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화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은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인생들이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인생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해되어집니다. 수동태가 일어납니다. 다른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갔지만은 아담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전가함으로 하나님의 화해 삼기를 탁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후손들이 고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밖에 살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는데 화해가 일어나면 우리들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한 피조물이 됩니다. 교회 출입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과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못 맺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과 화해되었다는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진노가 철회되고 하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화해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화해를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화해의 대사가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해의 대사가 되자.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서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아직 교회 밖 세상과 세상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십자가로 인한 화해의 사역의 혜택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만 한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해의 사역은 온 우주가 받아들여야 할 사건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과 만물이 받아 누릴 혜택이 바로 이 화해 사역입니다. 19절에도 하나님이 세상 온 우주입니다. 우주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적대적 관계 속에 놓여 있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화해 사신 화해 대사가 되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국제도시인 로마에서 보았던 것은 각 나라에서 온 대신들과 대사들 사신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적용을 했습니다. 20절 초반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되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두 종류의 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로원이 관할하는 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황제가 관할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원로가 관할하는 성은 로마와 화친을 맺어서 로마에 대항하지 않고 로마에 항복해서 완전히 복종한 성입니다. 그 반면에 황제가 가난하는 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로마를 거역했고 반기를 들었고 반역이 일어난 성입니다. 로마는 반역이 일어나지 않게끔 황제가 가난하는 성에 뭘 보냈을까요? 대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그 성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세상도 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 먼저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대사로 임명해서 보냈습니다. 이 대사는 굉장히 높잖아요. 정권대사.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정권대사라는 이 확신 가지고 있어요? 좀 당당해야 되잖아요. 뭐 쭈비쭈비거리세요. 세상 가운데 나는 이런 존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신들인 우리들을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이런 자의식 갖고 계세요? 오늘 이런 자의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인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세상을 화목케 하는 직분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정권대사, 이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직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하늘 메시지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하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 이웃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해하라. 능동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수동으로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Be reconciled. 화해되어져라. 우리는 우리의 불신 이웃에게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 화해의 복음, 화목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건면하며 외치며 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숨어있는 우리들을 찾아서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화해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세상으로 떠나라고. 뭐 하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세상을 화목시키려고 말입니다. 이것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화해의 사신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세상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일은 하늘에 계신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런 자신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시금 회복하세요. 이 직책을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말씀까지 주셨어요. 사탄은 이 세상을 갈라놓고 찢고 있지만은 교회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화복, 화해되도록 하는 사역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한
3절 부릅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왜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불화가 생겼기 때문이고, 지체들 간의 서로의 싸움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님이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이제 이미 다 사해놓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곧바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나의 가장 친밀한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일어난 이 불신들, 싸움들, 불화들, 이 시간 다 자복하고 주님께로 다시금 나아가면 이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나아가서 예수로 말미암은 죄사함, 예수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화해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고 지구촌 속에 수많은 민족과 족속들에게 예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전에 와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권대사가 되게 하는 이러한 직책을 맡겨주셨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 밖 하나님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와 부딪히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났음을 선포하는 저희들에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과 일어난 모든 불화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나의 불찰이요 나의 허물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요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고,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전에 나아왔습니다. 옛적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고, 그로 피 흘리게 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화해를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들을 자백할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교회 밖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권대사로 우리 주님 보내심을 받아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난 곳에 큰 기쁨이 용서순처 올라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영광송 5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대사입니다. 예수께서 내게 그 권세를 부여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내가 섬기는 직장에 전권대사로 파송했고 내가 공부하는 일터와 학교와 실험실에 뭘로 파송했어요? 전권대사로 파송했습니다. 그 권한이 내게 주어졌어요. 이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 전권대사직들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캠년장 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여 지이다. 아멘.